네. 사랑하는 김 장로님, 그리고 유 장로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탐구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이죠?
직장에서 부당하게 승진해서 누락되고, 막 동료들에게 조롱을 받아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너무 괴롭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스승님이 딱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샴페인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네, 막 기뻐하시면서 정말 축하하네. 자네는 이제 다 가졌어. 기뻐뛰며 춤을 추게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당장 그분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거냐고 엄청 화를 낼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라도 멱살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설교 말씀, 즉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팔복 가르침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심리적인 충격입니다.
아, 정확한 비유네요. 정말 충격적이죠.
네. 세상의 기본 운영체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나를 적극적으로 피하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상에 올라라.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박해와 복. 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어떻게 하나의 진리 안에서 충돌 없이 융합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 살펴보기 시간을 통해서 그 심연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방금 진행자님께서 운영체제라는 비유를 쓰셨잖아요. 저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예리한 렌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체제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이 그토록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유가요. 사실 우리가 속한 세상의 운영체제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제가 근본적으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애초에 호환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이게 마치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만들어진 앱을 애플의 iOS 시스템에서 억지로 구동하려고 할때 필연적으로 심각한 오류나 충돌이 발생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류가 날 수밖에 없죠. 시스템 언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네. 오늘 살펴볼 설교 말씀은 이 충돌이 결국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자기 보존, 이익 급대와 그리고 권력 지향적인 코드로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구조죠.
반면에 팔복이 요구하는 삶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는 일종의 자기 비움의 코드거든요.
완전 반대네요. 채우려는 세상과 비우려는 팔복.
그러니까 이두 시스템이 한 공간에서 작동할 때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 신앙의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와, 마찰이 없는 게 고장 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나를 일종의 오류나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백신을 가동해서 공격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 반응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찰 자체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네, 현실적인 이야기 좋죠.
우리 주변을 보면 꼭 그렇게 거창한 진리나 의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이기적인 태도나 미성숙함 때문에 갈등을 잔뜩 일으켜놓고는 아, 세상이 악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거룩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되거든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런 분들 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다 같이 야근하면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본인은 철저하게 정시퇴근해서 개인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 가버리는 겁니다.
어우, 동료들 입장에선 속이 터지죠.
이러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그걸 신앙으로 인한 거룩한 박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기기만하고 진짜 박해를 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뼈아픈 자기 객관화의 순간입니다. 신학자 리처드 마우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있죠.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 무례한 기독교?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시면적인 교양이나 타인에 대한 예의를 자꾸 세상과의 타협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양을 타협이라고 오해한다? 좀 위험한 발상이네요.
네, 방금 들어주신 예시처럼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만을 내세우는 거, 이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무례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죠.
무례함에 대한 대가다. 와, 이거 진짜 명언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받는 환란의 원인이 진정으로 의를 향한 갈망 때문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교만과 배려 없음 때문인지 철저하게 해부해보라고 촉구합니다.
나 스스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진리를 수호하다가 겪는 거대한 구조적인 저항이지 나의 인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절대 아닙니다.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나의 무례함을 영적인 훈장으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을 누구보다 배려하고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심지어 나의 신념을 남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이네요.
네,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는 태도로 일관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유능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감동하고 좋아하게 마련이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무례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지 굳이 핍박이나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지점에서 뭔가 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아주 중요한 역설을 짚어내셨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본질적인 갈등의 메커니즘은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심리적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심리적인 차원요?
네. 요한복음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인지 부조화요? 빛과 어둠의 원리를 그렇게 심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타협, 예를 들어 적당한 횡령, 거짓말, 험담 같은 것들을 에이, 이게 현실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라는 식의 합리화로 꽁꽁 포장해 둡니다.
아,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군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해야 양심의 가책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완벽하게 성숙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그들 무리 한가운데로 쓱 들어옵니다.
네네.
그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견고한 합리화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아, 다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현실에서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뼈아픈 자각을 강제로 일으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습니다. 이거 약간 이런 상황 아닌가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같은 술자리에서 모두가 이성을 잃고 엄청 취해 있는데
네네, 막 엉망진창이죠.
유독 한 사람만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물만 마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과 비슷하겠네요.
와, 너무 적절한 비유네요. 진짜 딱 그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너희들 너무 취했어, 진짜 한심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저 그곳에 멀쩡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취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쾌감이나 어떤 폭력성을 자극하거든요.
맞아요. 자기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그 맑은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거울처럼 비춰지니까요.
아, 결국 세상이 빛을 미워하는 건 빛이 막 공격적이거나 잘난 척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 심리적인 고통, 즉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빛을 향한 분노로 치환해버리기 때문이군요.
엄청난 통찰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조명될 때 인간이 느끼는 그 내면의 고통은요, 순식간에 공격성으로 변모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인격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본인께서 극심한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미움을 받으신 이유가 그거였네요.
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의 위선, 그리고 탐욕을 비추는 너무나 눈부신 거울이었으니까요.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믿음의 선조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라면 일제강점기나 그 이전 시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선시대 때부터요. 그분들은 조선이라는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신분제의 차별, 그리고 미신이라는 어둠 속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압도적인 빛을 비추었거든요.
당시 양반들 입장에선 진짜 기가 막힐 무릇이었겠네요. 노비랑 겸상을 하라니?
그렇죠. 기득권층에게 그 복음의 빛은 그저 새롭고 신기한 서양 사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 누리던 세상의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잔인하게 피를 흘리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이랑 묘한 위기감이 막 동시에 교차합니다.
위기감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로마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을 피해서 도망치지도 않고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죠.
당장 지금 제가 직장에서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건 기껏해야 상사의 짜증 섞인 이메일이나 교묘한 사내 정치 정도란 말이죠. 물리적인 핍박이 전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마찰 없는 평온함은 앞서 말씀하신 그 세상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진리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혹시 내 안의 복음이 세상의 운영체제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버렸다는 무서운 증거 아닐까요?
아, 아주 예리하고도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설교 말씀은 바로 그 영적인 마취 상태, 즉 핍박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의 안일함을 가장 위험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어요.
마취 상태,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안 아프니까 병든 줄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사회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동시에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걸리면 바로 처형당하거나 쫓겨나니까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는 가짜들이 섞여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가짜로 믿는 척 해봐야 얻을 게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신앙은 핍박이라는 압도적인 압력 속에서 불순물이 모두 타버린 순금처럼 가장 강력하게 빛났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허용되고 종교의 자유가 넘치는 오늘날의 이 환경은요, 우리를 서서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해서 결국 진리가 가진 그 날카로운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해져 버린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세상의 시스템과 막 섞여 살 때 우리의 순수성이 오염되고 매일 타협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한다면 애초에 그 마찰과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원천 차단이요? 어떻게 하죠?
우리끼리 뜻이 맞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세상의 그 더러운 사내 정치나 비즈니스의 편법이 미치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외딴 곳에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 겁니다.
아, 일종의 도피처를 만들자는 거군요.
네. 거기서 거룩하고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 흙탕물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상처받고 타협의 위기를 겪어야 합니까? 생존하고 내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 도피의 유혹은요,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존재해왔던 아주 강력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막의 교부들이나 여러 은둔주의적인 수도원 운동들이 다 그런 동기에서 출발했거든요.
거봐요. 선배들도 다 저랑 똑같이 생각했다니까요.
하하하, 그렇죠. 하지만 설교 말씀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 위배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안전하게 모여 있거나 빛이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꺼질 위험이 없다고 밀폐된 벙커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비추고 있다면 그게 과연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소금은 썩어가는 고기 위로 뿌려져서 스스로 녹아내릴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빛은 가장 깊은 어둠의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갈 때 생명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과 단절된 신앙도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아, 벙크 안의 빛. 이거 한 방 맞은 기분인데요. 벙크 안에서는 빛이 전혀 쓸모가 없네요. 결국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숨는 자들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협을 강요하는 그 세상 한복판, 즉 흙탕물 속으로 내 두 발을 딛고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그런데요, 논리적으로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데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하는 제 개인적인 감정은 좀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세상 한복판에서 부당한 관행을 거부하다가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고 동료들에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 중 하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고 승진해서 누락돼서 속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거의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추상적인 신학의 언어하고 눈앞의 끔찍한 고통 사이의 그 괴리를 극복하고 실제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멘탈이 강해서인가요?
절대 멘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울리면서 고통을 즐기는 마조히즘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대체 비결이 뭔가요?
그들이 핍박 속에서 진심으로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닿아 있는 현실의 깊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는 그 순간 자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역사 속에 정확히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구속 역사에 편입되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공회에서 풀려날 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아픈데 기쁜 게 아니에요.
네.
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더니 지금 나를 똑같이 미워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그분께 완벽하게 속해 있다는, 내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영수증이구나라는 그 압도적인 자각이 눈앞의 육체적 고통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영수증, 와, 세상의 핍박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영수증이라는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네, 하늘나라의 결제 영수증인 셈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맥락이군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확히 그 두 구절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핵심입니다.
이건 마치 저울과 같네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핍박과 억울함이라는 돌덩이가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영원한 하늘의 상급, 그 압도적이고 눈부신 영광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저울의 반대편에 올려놓는 순간
내 현실의 고통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죠.
네, 깃털처럼 허공으로 솟구쳐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핍박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고통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올려둘 영광의 무게를 현실에서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핵심을 꿰뚫으셨습니다. 설교 말씀이 결론무에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 또한 바로 이 영광의 무게를 회복하라는 외침입니다.
잃어버린 영광의 무게를 회복하라.
네. 한국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저울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피위에 세워졌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분들의 고난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분들은 죽음의 공포가 가볍거나 고문이 아프지 않아서 견딘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하늘의 상급이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현실의 모든 끔찍한 고통을 압도할 만큼 엄청나게 실제적이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 그 피 흘린 선배들 덕분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락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설교 말씀을 킥킥 파고들수록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물리적인 평안함이 오히려 내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아주 부드러운 독약일 수도 있겠다는 묵직한 두려움이 밀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김 장로님 그리고 유 장로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밖에서 칼을 들고 찾아오는 박해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은 철저한 안락함이에요.
안락함이라는 이름의 적이군요.
네.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온도가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안에 갇혀서 저 창밖의 거리에서는 영적 전쟁의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아, 평안하다 라고 속삭이는 그 끔찍한 영적 단절 말입니다.
아, 영적 단절.
설교 말씀은 이 안일함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고 촉구합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적당히 평화협정을 맺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빛을 줄여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매일 치열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이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방음벽 쳐진 안락한 아파트. 오, 이 비유가 우리 시대의 신앙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핍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핍박을 받을 만한 생명력 자체를 스스로 거세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참 아픈 현실이죠. 하지만 이제라고 깨달았다면 늦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김 장로님 그리고 유 장로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해와 복이라는 세상의 운영체제로는 절대 해독할 수 없는 마태복음 5장의 그 깊은 역설 속으로 함께 걸어들어갔습니다.
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크고 작은 손해들이 결코 내 인생의 실패나 재앙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임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흙탕물 한가운데서 타협 없이 빛과 소금으로 버텨내며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벼움 대신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꼭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내 삶에서 오직 나의 안락함을 지키고 세상과의 껄끄러운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운영체제와 조용히 타협해버린 그 방음벽 쳐진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입니까?
아...
직장에서의 비겁한 침묵입니까? 아니면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의 적당한 동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안전지대의 문을 부수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팔복의 마지막 약속이 우리 삶에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